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시 한번 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설교 제목을 선으로 악을 이김 이렇게 정했고, 올해 초 저는 1월 7일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근거로 산재물이란 제목을 붙여서 로마서 12장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제가 외부 설교 가느라 한번 빠졌고요. 이제까지 22개의 설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시리즈 마지막 메시지를 전할 것이고, 전체 메시지가 그러니까 23주 동안 메시지의 마무리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 자신의 전부를 산제물로 말이죠. 이 산제물, living sacrifice라고 하는 것은 호흡하는 채, 죽은 상태가 아니라 살아있는 채, 다른 말로 해서 자신의 의견과 생각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채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이 살아있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 자신은 생생하게 살아있지만 삶의 경영권을 주님께 드리라, 이러한 요구입니다. 이게 나의 행복을 해칠까요? 나에게 손해를 끼칠까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 그러한 선택이. 의지와 생각과 감정은 살아있는 가운데 삶의 경영권을 주님께 넘겨주는 것은 복인데, 좁은 선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길을 많이는 선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넘겨드리기 힘든 것이죠. 이 영역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 또한, 내가 살아있는 채로,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귀한 적용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Do not be conquered by evil, but conquer evil with good. 재작년에 주한 태양 찬빛나 하나 내 아이들에게 영어 성경 구절을 암송하게 할 때 첫 번 암송했던 구절이 로마서 12장 21절이었어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 악에 의해 정복되지 말고, 정복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conquer. 악에 의해 정복되지 말고 그 선으로 그 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 명령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주신 것이고, 이 말씀은 우리의 신분에 합당해요. 그래서 지킬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613개의 명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령. 이렇게 하라라는 긍정 명령과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613개입니다. 613개의 법을 10개의 계명 안에 주님께서 녹여 있도록 섭리하셨고요. 그렇게 613개가 10계명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개의 계명은, 10계명은 두 개의 카테고리를 형성하는데,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을 하나님을 향한 계명,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으로 지정을 했고, 5번부터 10번까지의 계명 6개를 사람과 관련된 계명으로 주님께서 주셨어요. 613개 또는 그것을 요약해가지고 십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약 한 150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세가 말했던 그 명령을 다시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7,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십계명 가운데 1번부터 4번 계명을 요약해서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으로 주님께서 정리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계명 가운데 이런 계명이 있죠. 다른 신들 앞에 무릎 꿇지 말라고요. 절하지 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고 이 사람에게만 사랑을 바칠 때 다른 이성에 대해서 마음을 주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신들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39절에 한번 보십시오. 3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10번째 계명까지를 요약하면 내 이웃 사랑으로 정리가 된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40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이 명령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가까이 하여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포함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 사랑을 실행할 때 나는 주님의 말씀 전체를 지키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인간관계 가운데는 지금도 악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심리가 일반 사람들의 본성 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래서 갈수록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는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요. 제목이 원수였던 아버지가 곧 죽는다고 한다. 이게 게시글의 제목이. 내 원수였던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10살 때 나를 성폭행하려 했던 사채업자에게 쫓겨다니고 엄마에게 생활비 한번 준 적 없는 아버지가 드디어 홀가분해요. 가슴에 얹혀있던 돌덩어리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기분, 제 주변 사람들도 잘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죽는 날까지 자식에게 상속 포기니 뭐니 걱정하게 하는 골칫덩어리 아버지.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는 아버지가 나에게 돈 달라고 찾아올 걱정은 없어져서 너무 행복해요. 주민등록 등본 떼어서 주소 보고 저에게 찾아오지 않을까, 남편에게 찾아가지는 않을까 항상 마음에 짐이었거든요. 저는 곧 10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합니다. 남자친구는 월급이 많지는 않아도 안정적인 전문직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집도 많은 부분을 부담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 생각보다 훨씬 잘 사는 집이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생물학적 아버지의 오늘 내일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어릴 때 노력한 건 20살에 지금 남친 만난 걸로 퉁 쳐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 수준을 넘어서 계속 눈덩이처럼 행복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밀리지 않던 벽 같은 인생이 이제는 내가 움직이는 대로 내게 응답해 주는 인생과 대화하는 느낌이에요. 저는 이 결혼을 앞둔 이 여성의 행복을 정말 응원해요. 얼마나 사춘기를 지나면서 마음에 응어려진 그런 환경 때문에 고통스러웠을까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본인과 같은 그런 고통은 아니지만 힘들었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마음가짐은 불행을 예약하는 잘못된 선택이에요. 부작용이 없는 복을 원한다면 아버지가 행한 악을 용서함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택을 했어야 했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시대에 맞지 않는 유행이 지난 명령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상황이 변하고 옷 입는 패션과 유행이 변하고 문화와 기술이 변하지만 변치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과 사람의 본성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4천년 전에 적용되고 4천년 후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입는 옷은 변했어요. 하나 본성이 변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악에 그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도 유효하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은 내 삶에 일어났던 과거 경험들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지금 삶,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내 생각들, 선택하는 이 모든 메커니즘 이것은요, 과거 경험들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임팩트 있는 뿌리 줄기 가운데 하나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발생했던 경험이에요. 굵직한 뿌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의 내면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유년기에 어떤 부분을 경험했느냐에 따라 만들어져요. 최초의 두 사람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는 모든 인생은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존재하도록 그렇게 섭리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는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존재하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는 대신에 부모를 통해서 존재하도록 그렇게 섭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부모는 창조자는 아니지만 한 영혼의 탄생에 있어서 창조주 대리자 역할을 하죠. 근데 문제는 부모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대리자 역할로 섭리되었는데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 대리자인 부모가 현실적으로는 그 부모 자체도 죄로 인해서 불완전한 대리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다. 괜찮은 부모라도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고 아껴주라고 맡겼는데 언어학대하고 신체학대한다는 거죠. 게시판에 글을 쓴 여성처럼 성폭행까지도 당하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는 대신에 자기만 챙기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부모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 그 부모 또한 희생자예요. 희생자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자녀는 형제 가운데서 끊임없이 형제 사이를, 자매 사이를 비교하고 차별하는 가운데 성장합니다. 부모의 불완전함에서 나온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자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들을 남기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분노와 미움을 어린 마음에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디로 어떻게 처리해요? 무의식 가운데 집어넣어 버려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 깊은 내면에 내가 감지하지 못하도록 밀어넣어버려요. 그러나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보이지 않은 손처럼 그의 삶에 힘을 발휘해요. 무엇이 가운데 보관하고 있던 분노와 미움이 언제 힘을 잃는가?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언제 끊기는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로 세워진 부모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때 이 쇠사슬이 툭 끊어져요. 그것이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은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생명길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2절 잠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는 저와 또 우리 자녀 세대가 복받기 위한 하나의 비결이 여기 등장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계명이 요약하면은 10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10개 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은 복을 약속하는 특별한 계명이에요. 어떤 명령일까? 어떤 복을 약속하는가? 3절을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 그 부모를 공경하는 이 명령, 공경하라는 이 명령, 계명은 약속이 부착된 계명인데 어떤 약속이 부착되어 있는가?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요. 뭐요? 다섯 번째 계명을 지킴으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한다는 거죠. 삶이 형통하고 건강의 보장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요. 아까 제가 인용했던 그 여성 젊은 결혼을 앞둔 그의 경우에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좋게 보여요. 해피엔딩으로 보여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한 서른 좀 돼요. 시작이에요. 아이도 낳고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결혼하기까지 한 40년, 50년 남은 생애 가운데 과연 형통과 건강의 보장으로 이어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에게 악을 행한 부모 악으로 갚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른 말로 하면은 너의 과거가 너의 현재를 더 이상 더럽히지 않도록 해라. 그래야 내 자신이 산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나에게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존중받을 자격이 없는 부모, 그 부모를 향해서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나의 무의식 가운데 숨어있는 분노와 상처와 원한의 감정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그것을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토로하고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죠. 용서는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 대상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선물을 받은 존재들이거든요. 로마서 5장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법 가운데 우리가 범하지 않는 죄악이 없습니다. 용서하기 힘든 대상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좋게 보아주기 때문에 우리를 긍정적으로 보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죄악이 넘치는 존재로 못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빛 가운데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럴 수 없이 우리는 주의 법을 많이 깨뜨렸어요. 참 많이 깨뜨렸어요. 하루에 열 가지 이상을 깨뜨리면서 살아왔어요. 하루에 열 가지 이상을. 1년이면 3,650개예요. 10년이 지났다 이러면은 3만 개가 넘습니다. 우리는 잘 보아왔기 때문에 나는 법 없이 살아왔어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죄를 지어왔는데요. 말로 행동으로요. 그런데도 우리는 희한하게 생각 자체가 부패해서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을 해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용서하기 힘든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존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용서의 손을 내미셨고 이 분을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했습니다. 공경받을 자격이 없는 부모에게 악을 악으로 갚는 대신 용서를 선택하고 공경하는 것을 선택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선물을 줄 때 그럼 나에게 무엇이 돌아올까? 부메랑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던지면 공중으로 힘껏 픽픽픽 돌다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준 선물은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무엇으로 돌아올까? 악에게 지지 않고 악에 대해서 선으로 응답할 때 분명하게 영적 부메랑 효과가 발생하는데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 삶의 경영자로 모시고 그 주님을 순종할 때 나의 본성적인 세상적인 인간적인 이기적인 어떤 생각을 내려두고 주님께 순종할 때 저는 다섯 가지 좋은 의미에서의 파생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적 부메랑 효과요.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내가 선물을 줄 때 첫 번째 묶였던 쇠사슬이 끊기듯 영적 해방감을 경험한다. 두 번째 더러워진 영혼이 깨끗이 정화되는 것을 경험한다. 세 번째 아까 에베소서 6장 2, 3절에 있는 약속의 근거에서 범사가 형통하게 풀린다. 이 원리는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형통함을 누리지 못하고 뭔가 자꾸 걸려요. 그런데 불신자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잘해. 그런데 그 삶에 보면은 형통해요. 이 원리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세 번째, 범사가 형통하게 풀린다. 네 번째,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한다. 다섯 번째, 기도의 자유함이 생기고 힘이 생긴다. 기도의 자유함은 내 안에 뭔가가 어지럽게 혼란 가운데 내 영혼에 뭔가가 어지럽게 되실 때 기도줄이 안 잡혀요. 근데 용서를 하고 관계 회복을 경험하면 희한하게 기도하는 것이 쉬워져요. 우리는 영적 성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합니다. 영적으로 거룩마 시절 때는 잘 안 보이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가 돼요. 예수 믿는 초기에는 주의 말씀을 읽으면 특히 명령적인 형태의 말씀을 읽을 때 기쁘기보다는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속박한다는 생각이 커요. 초기에 예수 믿을 때 아이들 보십시오. 자기의 세계에 갇혀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 생각에. 그래서 초콜릿을 마음껏 먹는 것 또는 뭐 아이들에게 행복이라는 것은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아니면 1년 365일 가운데 학교 가는 것은 65일만. 아,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 행복이고 그런 거죠. 근데 대학 입학을 앞둔 나이가 되면 이 아이들의 생각 가운데 변화가 생깁니다. 성숙한 관점에서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초콜릿 마음껏 먹으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자각이 생겨요. 은세가 6살 때의 일입니다. 똑똑한 엄마의 교육으로 산타클로스가 허구의 인물임을 알게 됩니다. 그때 주한이가 2살이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주한이가 2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일 교회에서 은세가 주한이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한아, 너는 산타가 있다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이 주한이는 내용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러니까 은세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 아내에게 달려와가지고 사모님 사모님 큰일 났어요. 주한이가 산타가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이랬던 소녀가 지금 아동부 대상으로 수학을 가르치고 있답니다. 우리는 영적 성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나를 제한한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면서 이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주신 말씀임을 이해하기 시작하죠. 저는 라트비아에서 선교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던 미국에 있는 작은 한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어느 날 헌금 500불인가요? 500불하고 한글로 된 동일한 책인데 하나는 영어로 됐고 하나는 이제 한글로 번역한 책이 도착했습니다. 메리 캐트린 백스터 여사의 책이었는데 영어 책 제목은 Divine Revelation of Hell, 지옥에 관한 신적 계시. 한국 책은 내가 본 지옥으로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그때까지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이처럼 생생하게 묘사된 책을 본 적이 없어요. 한국 간증은 제가 많이 듣고 했지만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간증이 맞는가 안 맞는가 제가 체크해보고 또 또 어떤 것은 버릴 것은 버리고 이래 왔는데 메리 캐트린 백스터 여사의 이 책을 들으면서 저 마음에 다가오는 뭔가가 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몇 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라트비아에서 스튜디오를 7시간인가 임대를 해서 우리 교회 러시아 목소리가 좋은 자매에게 시켜서 이제 90분짜리 그러니까 한면이 그때는 테이프였잖아요. 한면이 45분 45분 해서 이 책에 있는 그 내용을 요약해서 이제 러시아 말로 그 오디오로 만들어서 이것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카세트 테이프를 들으면서 남자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맨이었는데 그 수도인 리가에서 리에바야까지 한 180km가 되거든요. 이 친구가 사업하는 친구였는데 가면서 이제 히치하이킨 그쪽에는 그 성적인 도덕 의식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쉽게 잠자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 갈 때 여자들이 손들면 태워가지고 이렇게 잠자리하고 이렇게 하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 테이프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엄청나게 영혼의 충격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차로 운전에 비즈니스 때문에 항상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타면은 그 테이프를 넣고 이제 그 플레이를 하면서 엄청나게 불편하게 만들게. 그렇게 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다소 분량이 있지만 일부분을 오늘 설교 본문에 합당한 내용 같아서 조금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캐트린 백스터 여사는요, 이 재밌게도 40일 동안 주님께서 매일 밤에 조금씩 조금씩 이 책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여주세요. 아주 고통스럽게 그 여사가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경험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음 불가마 속에는 또 다른 해골 형체가 있었다. 나는 이 영혼이 무엇 때문에 어떤 미래도 없는 무섭고 지독한 이 장소에서 영혼이 이런 양과 희망 없는 자가 되었는지 궁금했다. 주님께서 나의 생각을 아셨다. 나는 이 여자가 30살이 되었을 때 복음을 설교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녀를 불렀다. 나는 각기 다른 목적으로 너희들을 부르고 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녀는 여러 해 동안 나의 부름에 응답했고 주의 지식 안에서 성장했다. 그녀는 나의 음성을 배웠으며 나를 위하여 선한 일을 많이 했다. 종종 기도했고 또 많은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에게 거룩함의 길도 가르쳤다. 또한 자기의 집에서도 충실한 사람이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어느 날 그녀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외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편은 용서를 구했지만 그녀는 충격과 슬픔으로 그를 용서하지 않았고 자기의 결혼을 위기에서 구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사실 그녀의 남편이 잘못을 행했다. 그는 분명히 큰 죄를 범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복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또한 이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 남편은 그녀에게 용서해달라고 간청했으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분한 마음이 깊숙이 뿌리를 내려 그녀의 내부에서 분노가 자랐다. 그녀는 그것을 나에게 맡기지 않았다. 그녀는 날마다 더해가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자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말을 혼자서 중얼거렸다. 지금까지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전념한 나인데 나의 남편은 다른 여자와 놀아나고 있었다니.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당신은 이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아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는 죄를 뉘우치고 결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또 내가 말했다. 딸아, 내 속을 들여다보아라. 내 스스로 그렇게 하도록 만들지 않았느냐? 주여, 저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거룩한 자요. 그는 죄 많은 자입니다. 그녀는 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녀는 나에게 기도하지 않았고 성경도 읽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자기 남편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를 내게 되었다. 그녀는 성경을 인용했으나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원한이 자라났고 큰 죄가 들어가게 되었다. 한때 그녀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었지만 이제는 살인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노여움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의 남편과 다른 여자를 죽이게 되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자살까지 하게 되었다. 정말 안타깝죠. 무서운 일이고 복음 전도자로 일을 했고 이 여자의 국적이 무엇인지 그 책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가해진 악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음으로써 끝내 영원한 어둠 가운데서 고통받는 삶으로 끝이 나죠. 저는 이것이 성경의 맥락과 제가 확신하는, 제가 읽고 있는 성경의 세계관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는 나 자아, 자아라는 이 셀프가 내 영혼의 주인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해요. 내 자신이 주의하고 내 관심사는 내 자아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내 삶의 반경 밖에 있죠. 신경 안 씁니다. 이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도 크게는 두 갈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여전히 내 영혼의 그 트론, 왕좌에 내 자아가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 좌석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주 예수님, Master Jesus Christ,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내 삶의 중심 좌석에는 내가 앉아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중심 좌석에 주인으로 앉아있는 경우에 이것을 영적 자영업자라고 저는 이름을 부릅니다. 영적 자영업자. 자기가 알아서 다 해야 돼요. 내일 걱정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 전부 다 자기가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지만 함께 계시지만 주님이 말을 못하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듣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들은 생각이 일어날 때도 그냥 방치해요. 주님께서 들은 생각을 내가 계속 발전시키지 말라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안 보기 때문에 자신이 영혼의 좌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되게 신경 씁니다.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안 보는 세계인 자기 생각 세계에서는 배나 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거나 품고 있으면 안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합니다. 더러운 생각들, 두려움의 생각들, 걱정하는 생각들, 판단하는 마음들, 죄책감, 시기, 질투 전부 다 살아있습니다. 주님께로 안 가져가요. 악한 일이 생기잖아요. 누군가가 그에게 악한 일을 하잖아요. 불의한 일을, 부당한 일을.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으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신데도 불구하고 영혼의 좌소에 주님을 주인으로 앉힌 사람은 다릅니다. 나 자아가, 내 myself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세요. 그래서 나에게 가해진 악에 대해서도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주님이 앉아 계심을 보고 그 앞에 악하고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가지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이 주장해 주십시오. 주님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때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내적 평강과 질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죠. 저는 로마서 12장 전체 강의 설교를 끝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결심을 해보시기를, 구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나는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악에게 내가 났으면 반드시 악으로 갚으려 할 것이다. 힘들고 갈등이 있겠지만 그 예수님께서 앉게 하시도록 할 때,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고 결심할 때 나에게 가해진 악에 대해서 예수님은 악으로 답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나는 그것을 내 손으로 처리하는 대신 주님께 가지고 갈 것이며 주님께서 지휘하시도록 주님의 발 앞에 놓는 것을 나는 선택한다. 선택한다. 두 번째,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선을 추구할 것이다. 이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아까 인용했던 그 자매가, 결혼을 앞둔 그 자매가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감화 가운데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추구할 것이다. 상대방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해도 나는 악한 생각을 발전시키거나 악한 말로 대답하거나 악한 수단에 의지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왜? 주님께서 그리하지 않아야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반드시 선으로 악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귀한 우리 영원한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로 1월 7일 시작했던 로마서 12장 강해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 로마서 12장의 진리가 그리고 영적 원리가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내 주님을 위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